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The DPRK will achieve nothing by threats or provocations, which will only further isolate North Korea.
북한 정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핵개발과 대남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데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진심을 갖고 강인하게 설득을 하고 한국 정부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대북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 관리의 대북 경고,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사, 그리고 박근혜 차기 한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발언 등 지난 한 주 동안 뉴스가 됐던 주요 발언들을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얼마 후면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외교 안보 분야의 진영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국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요. 어떤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청와대 안보실장의 그 김장수 전 국방장관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지냈죠.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 여기 이제 새로 생긴 자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외교안보수석의 주철기 전 대사가 내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지명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과 직접 그 아무래도 그 통일 정책이나 그다음에 그 남북 관계를 그 전반적으로 그 총괄하게 되는 그 통일부 장관의 그 6일째 교수가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 그런 인선을 볼 때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의 성격을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의 근간은 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 그리고 대북 정책에서도 그 틀은 크게 봐서는 보수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임 정부와는 다소 다른 접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 대북 정책에서는 원칙 있게 대응한다 이런 면에서는 전임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지만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이 미한 동맹을 핵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한 동맹을 일찌감치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 그러니까 비단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문화 여러 분야에서도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한미 관계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해 왔고요. 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최근에 그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반영한 탓인지 이 안보, 통일, 외교 이런 여러 분야들 중에서도 이 안보 문제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이 중국과의 관계도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그 대북 정책을 펴가는 일종의 그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앞으로 펴겠다 이렇게 누누이 밝혀왔는데 당장은 지금 그 현 상황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연이은 그 북한의 핵실험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드러내기는 상당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선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선이 그 국회 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현 상황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북한과 조금씩 그 앞으로 펼칠 정책을 놓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박 당선인이 이 합동참모본부 또 미 연합사령부 등을 방문을 했는데요. 취임 직전에 그 같은 행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박 당선인이 안보 문제 현 시점에서 최우선적인 순위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사실상 마지막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그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합참본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이 한 말을 보면요. 박 당선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해오는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새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의 토대는 굳건한 안보라는 점을 기억해야 달라. 그래서 이 안보 문제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박 당선인의 대변인은요. 이 현 시점에서 박 당선인이 어떤 데에 우선점을 두고 있느냐를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보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동향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전히 국제사회의 주시를 받았습니다.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 고위 관리는 2, 3차 단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위협을 가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일이죠. 지난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국 대표도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결의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자 북한 측 대표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이 북한 관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한 더 강력한 2차 또 3차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을 최종 파멸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참석한 국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3차 핵실험에 의한 북한의 추가 조치 가능성 과연 무엇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이 바깥 세계에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은 3차 핵실험 직후에 잇따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그리고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진행된다면 2차, 3차에 강도 높은 행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몇 차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시다발적인 그런 핵실험을 준비한다는 그런 관측이 있었던 대로 3차 핵실험에 이어서 다시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사진을 보면요. 남쪽 갱도죠. 지난 3차 핵실험은 서쪽 갱도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남쪽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인원과 장비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이 추가적인 도발과 관련해서 이 북한이 이러한 잇따른 행동으로 가질 것은 더 심한 고립 그리고 국제사회 추가 제재뿐일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발언 잠시 서두에 저희가 잠깐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퇴임 연설에서 여러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그중에 이 통일과 북한 관련 내용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입니다.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연설은 지난 5년간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짚어보는 그런 이제 연설이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주목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국도 이런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의 시대가 멀지 않았으므로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잊지 않았는데요. 핵과 미사일이 북한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가원로회의 오찬에서는 협상과 대화만으로는 더 이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 정권은 붕괴하기 전에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인데요.
네.
역대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발언 중에서는 상당히 강하고 수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근 핵실험 등에서 드러난 북한의 그 핵무기 보유 의지를 강한 의지로 비판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즉시 격한 반응을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 관영 매체들의 여러 논평을 통해서 이 한국 정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사실 방송에서 그대로 옮기기도 좀 적절치 않는 그런 표현들이 네. 있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저희 VOA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 같은 그 극렬한 언사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 수석은 이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그런 사회지만 북한은 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극렬한 언사를 쓰는 문명사회에 그 통용되지 않는 단어를 그런 어휘들을 자유롭게 쓰는 그런 네. 아주 드문 나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어떻게 해서 이 거부를 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역사로 이제 남게 된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보죠.
네, 지난 5년간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남북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한국의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2009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양측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억 달러 상당의 현물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은 무산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 측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네. 거부한 이유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당한 많은 양의 그 현물을 요구를 한 거죠.
네.
사실은 그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전임 참여 정부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부 시절에 14선언을 통해서 제2정상회담이죠. 남북 간의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그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지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제대로 실현되지가 못했죠.
네.
거의 뭐 그 합의 자체가 거의 무산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는 14선언을 이행을 하라. 그런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그 한국 측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정상회담이 그 무산된 배경에도 그런 그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당시 그 정상회담 논의와 관련해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죠. 그분이 노동부 장관 자격으로 싱가포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하고 실무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임태희 당시 장관은 저희 VOA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플라이카우프 방식,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방식인데요. 서로 한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을 맞교환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에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 그리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을 돌려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임태희 당시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도 원칙적으로 수긍했는데 이후에 추후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아까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이 수억 달러 규모의 현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쪽으로 좀 가보죠. 유엔 안보리의 이 대북 제재 관련 움직임, 예,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강력한 제재 결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관건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의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 저희 VOA와 지난 20일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천 수석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수준의 제재를 취할까 하는 문제는 중국에 달려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천 수석은 다음 날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재 결의 채택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결의 시점을 빨리 갖는 것보다는 결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천 수석의 전망이 그렇습니다. 이 천 수석은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어떤 나라는 북한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더 나쁜 길로 가고 더 큰 도발을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 수석의 견해는 야, 북한에 대해서는 이 계속 핵 개발을 하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이렇게 천 수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런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결국은 현재 중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에
네.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대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한반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은 이미 사임한다는 얘기를 한 상태고 그런데 후임자는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이 참 논란이 많은데 계속해서 순조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왜 입장 변화를 보였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참 말씀하신 대로 엎치락 뒤치락 참 여러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헤이글 지명자의 인준의 반대 입장을 보여온 중진 공화당 의원들 대표적으로 존 맥케인 의원과 렌지 그램 의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들 의원이 입장을 바꿨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준 반대 입장에서 지지로 바꿨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인준안 자체를 표결에 붙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가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이제 지지를 하는 찬성을 하는
네.
이런 쪽으로 입장 선회를 어느 정도 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의원수에서 공화당을 앞서는 이른바 다수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인준안이 표결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표대결을 벌이게 되고 표대결을 벌이게 되면 헤이글 지명자의 인준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당초 맥케인 의원과 렌지 그램 의원이 인준안 자체가 표결에 가는 것을 사실은 막았었죠.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의사 진행 방해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인준안 자체가 표결에 가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끄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명자 스스로가 지명을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수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인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이변이 없는 한 26일이나 27일 정도에 인준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인준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앞서 그 설명해 드린 대로 인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의회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좀 그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알아듣기도 좀 어려운데 아까 그 언급한 그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발언 그것이 무엇인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미국 의회에서도 하원은 없고 상원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네.
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의사진행 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 소수자의 입장을 좀 더 보호하고 또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미 상원에서는 표결로 과반수를 얻는 정당이 법안이든 어떤 결의안이든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소수당의 입장은 그럼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 소수당은 어떤 법안에 반대할 경우 표결로서는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결이나 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척회의를 인준 청문회처럼 인준 표결을 계속 미루는 것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의사당에서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무한정 그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국회 같으면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1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러나 이 미국 의회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있고 다수당도 그래서 소수당의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현재 상원은 100석 아닙니까?
네.
전체 100석 중에서 60석 이상 즉 60명의 의원들이 표결로서 그것을 지지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원의 의석 구조는 민주당이 55명 아닙니까?
네.
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5표를 더 추가해서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가 몇 시간 동안 뭐 하루 종일 발언을 한 뭐 그런 그 우스운 얘기도 있고 또 길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온갖 그 주제가 다 등장한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이 제도가 처음 그 만들어질 때 그 취지는 그 소수당의 그 의사를 그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그 시행이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남용이 되다 보니까 지난 1917년에 지금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 60석의 그 표가 나오면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사실 그 헤이글 지명자의 인준안이 거의 표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네.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필리버스터를 그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표결을 한번 했었죠. 했는데 58표.
네.
결국 두 표가 모자라 가지고
네.
그 필리버스터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은 인준안이 표결에 붙여지지 못했습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 문제에 대해서 현재 백악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이 백악관은 제이 카니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성명의 요점은 공화당이 국가 안보보다는 이 당파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미군 병사들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이 당파는 버리고 소속히 헤이글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서둘러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역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 지금은 전시다. 이런 전시에는 가장 유능한 인물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해달라.
네.
그것이 공화당의 요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헤이글 지명자 쪽에서 보면은 이 자기를 놓고 참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많은데 본인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헤이글 지명자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인준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원래 이게 절차 자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명자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그 의회에서 그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그 드문 일인데요. 그래서 헤이글 지명자도 그 다음 주로 예상되는 그 인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지금까지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국제적으로 이 해킹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규군인 인민해방군까지 동원이 돼서 미국을 겨냥한 그 해킹을 했다고 해서 두 나라 간의 설전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해킹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이 전문 군부대까지 두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해킹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가히 그 사이버 전쟁 이렇게 네. 부를 정도로 굉장히 전면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해킹 전문 군부대, 이 뉴욕 타임스 신문이 최근에 61398 부대,
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의 61398 부대가 바로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다라고 하면서 그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의 번화가에 1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에 수천 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주요한 산업 정보, 업계 비밀 그리고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까지도 비밀리에 그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빼내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이 해킹의 그 대상 나라 또 지금 뭐 언급을 좀 하셨지만 그 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먼저 잠깐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요.
네,
사실 그 중국이 해킹을 하고 있다는 그 의혹은 사실 그동안 그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네.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 이번에 미국의 그 맨디언트라는 그 한 컴퓨터 보안 업체가
네.
60장짜리 그 보고서를 그 내면서 그 앞서 설명한 대로 중국의 인민해방군 소속 그 부대가 지난 7년간 140건이 넘는 해킹 공격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파문이 일었고요. 주요 그 해킹 공격의 대상은 그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맨디언트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여 개 분야에 걸쳐서 147개 그 기업들이 해킹 공격을 받아서 정보를 도난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공격을 받은 기업들 중에는 그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그 비리를 폭로한 미국의 유력 신문이죠. 뉴욕 타임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해킹 공격을 한 주체, 즉 해커라고 부르죠. 해커가 노린 것은 주로 그 민감한 아주 민감한 기업 정보들이었는데요. 이 정보들 중에는 핵 관련 기술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기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인터넷을 늘 그 일상에서 사용하는 데서는 뭐 크게 뭐 어려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인터넷을 쓰지 않는 데서는 이 과연 해킹이라는 것이 뭔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컴퓨터, 남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비밀 정보를 몰래 빼가는
네.
그런 불법 활동을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하죠. 이번에 중국 당국이 중국의 그 특별부대 61398 부대가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그 정보를 해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이라는 그러한 도구가 활용됐던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어 피싱이라는 것은요, 말하자면 해커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자의 컴퓨터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전자우편이죠. 전자우편을 보내서 그 당사자가 그 전자우편을 클릭하면은
열어보면,
그렇게 되면, 네. 예, 열어보면은 그 전자우편 속에는 malware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악성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 malware라고 해서 그 사용자도 모르게 그 malware가 깔리게 되는 겁니다.
네.
컴퓨터에
네. 네.
깔리게 돼서 그것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부터 보유하고 있는 네. 해커는 그걸 통해서 그 컴퓨터 사용자의 목표물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컴퓨터 내부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무단으로 네. 또 사용자 자체도 모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중국군의 그 해킹 보고서를 발표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맨디언트란 회사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네,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버지니아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컴퓨터 보안 업체입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그 정보나 수사 당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로 알려져 있고요. 이 회사는 케빈 맨디아라는 사람이 지난 2004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맨디아 씨는 그 전직 그 군인이고요. 군 복무 시절에 그 컴퓨터 범죄 수사단에 근무한 그런 그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컴퓨터 보안 관련 사업이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또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이 맨디언트라는 회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또 북한의 위협, 미국의 국방장관 인준 문제, 미국과 중국의 해킹 논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